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서부 라스베가스에서 어젯밤 총격 사건이 발생해 지금까지 적어도 50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총기 사건은 지난해 6월 49명이 숨진 플로리다주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 사건이었습니다. 어제 총격은 라스베가스 만델레이 베이 호텔 32층에서 이뤄졌으며 범인은 루트 91 하베스트라는 음악 공연이 열리던 호텔 반대쪽의 야외 공연장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간으로 밤 10시 무렵 발생했으며 당시 현장은 공연 관람객들과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64세 남성인 스티븐 패독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셉 롬바도 클락 카운티 보안관은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그가 무장단체와 연계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가 총기를 난사한 호텔방에서 여러 총기류가 발견됐고 현장 부근에서는 그의 명의로 된 차량 두 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라스베가스 경찰은 총격범을 사살했으며 현재 그와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메릴루 댄리라는 여성을 쫓고 있습니다. 현장 동영상에는 범인의 무차별적인 총격에 당황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은신처를 찾아 이리저리 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여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두 여성에 대한 재판은 사건 발생 8개월 만인 오늘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리얼리티 TV쇼 촬영을 위한 이른바 몰래카메라에 참가한 것으로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 씨의 얼굴에 치명적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두 달 넘게 걸릴 것으로 알려졌으며 말레이시아 형법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 두 피고인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들 피고인들에게 국제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건네주고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인 4명은 범행 당일 출국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관리들은 김정남 씨가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피살당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더 이상 유럽연합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의회 연설에서 터키가 더 이상 유럽연합 회원국이 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유럽연합 가입과 관련된 논의는 단독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논의는 12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발생한 실패한 쿠데타와 관련한 터키 정부의 탄압을 비판해왔습니다. 터키 정부는 쿠데타 시도에 참여한 혐의로 10만 명의 교사와 기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에르도안 정부는 유럽연합이 터키가 직면한 위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며 쿠데타 가담 용의자의 본국 인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유럽연합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터키를 실망시켰다면서 유럽연합이 앞으로 계속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터키의 가입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오늘 미얀마 정부와 로힝야족 난민들의 귀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는 미얀마 정부의 무력 충돌을 중단하고 안전지대를 설정해 난민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이 미얀마를 방문해 이번 사건을 조사할 것과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끄는 유엔 조사팀의 권고안을 미얀마 정부가 이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미얀마군의 대규모 군사작전을 피해 약 50만 명의 로힝야족이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유엔은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군사작전을 인종청소라며 비난했습니다. 반면 미얀마 정부는 이번 군사작전은 지난 8월 25일 발생한 로힝야 반군의 공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지난달 말 실시된 쿠르드 자치정부의 분립 독립 주민투표 결과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라크 총리실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라크의 단결을 위해 투표 결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라크 총리실은 또 쿠르드 자치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도발 행위를 멈춰야 하며 이라크 연방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2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북한과의 협상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탈리아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정부도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 숫자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오늘 뉴스 인사이드에서는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미국과 북한 간 말의 전쟁에 대해 살펴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함경남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7도에서 21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고 서해는 1.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북한과의 협상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 복수의 소통 창구가 있다며 직접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지 하루 만입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시간 낭비로 거듭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훌륭한 국무부 장관인 렉스 틸러슨에게 그가 꼬마 로켓맨과 협상을 시도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틸러슨 장관에게 기운을 아끼라며 미국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는 이날 오후까지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켓맨에게 잘 대해줘도 북한 문제는 지난 25년 동안 효과가 없었는데 지금이라고 왜 효과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린턴, 부시, 오바마 대통령 모두 실패했지만 자신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틸러슨 장관이 하루 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과 접촉 시도를 언급한 데 대한 반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틸러슨 장관은 9월 30일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두세 개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며 북한과 대화할 수 있고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정전과 같은 암흑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대화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있고 북한 정권에 닿는 소통 라인이 있으니 지켜봐달라는 겁니다. 또 미국 외교관들은 북한과의 접촉을 위해 중국의 중재자 역할에 의존하지 않는다며 북한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독자 채널이 가동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가장 시급한 행동은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면 분명히 거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 내 관리들과 몇 개의 의사소통 채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 촉진, 정권의 교체 추진, 한반도 통일 가속화, 그리고 비무장지대 이북으로의 군사력 동원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확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리들은 비핵화에 관심이 있다거나 관련 대화 준비가 됐다는 조짐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북 간 대화에 관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베이징 기자회견과 이를 반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사령탑과 대통령의 엇갈린 견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미북 간 대화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윤국한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당국과 직접 대화하고 있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틸러슨 장관은 두세 개 직접 채널을 가동해서 현재 북한과 대화를 진행 중이라면서 기대해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북한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이에 맞서서 트럼프 대통령을 늙은 늑다리 미치광이라고 비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성명으로 미북 간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나온 미국 외교사령탑의 발언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지 채 하루가 안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은 시간 낭비라고 밝히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깎아내린 건데요. 틸러슨 장관이 밝힌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그러면 없던 일이 되는 겁니까?
예, 글쎄요. 이 틸러슨 장관은 사실관계를 공개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평가를 언급한 것이니까 둘이 배치되는 건 아닙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글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건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다만 틸러슨 장관의 행보에 힘이 실리기는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런 글을 올렸을까요?
뉴욕타임스 신문은 틸러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굿캅, 배드캅, 그러니까 온건한 경찰과 거친 경찰의 역할 분담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설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대화보다는 대북 압박과 제재에 집중할 때란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글에서 북한과의 협상이 시간 낭비라고 한 데서 더 나아가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거듭 리틀 라켓맨이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나온 외교사령탑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깎아내린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임명을 후회한다고 말하는 등 행정부나 의회의 누구라도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발언이나 행동을 할 경우 공개리에 비판을 가해왔는데요. 이번 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 분야 고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은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틸러슨 장관에게 사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자, 다시 틸러슨 장관의 발언으로 돌아가 보죠. 틸러슨 장관이 밝힌 북한과의 두세 개 대화 채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우선 이른바 뉴욕 채널이 있는데요.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뉴욕 주재 북한대표부의 박성일 차석대사가 창구가 돼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미국 국장도 조셉 윤 특별대표와 대화가 가능한 채널입니다. 이 밖에 미 행정부 관리들이 중국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 측 인사들과 대화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서 현재 북한과의 외교 채널이 열려 있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양측이 무슨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최근에 한껏 고조된 긴장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로 보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현재 상황이 과열돼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완화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의제는 아무래도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겠지요. 미국은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석방 문제도 주요 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미북 간 대화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는 뭡니까?
미북 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격적으로 사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북한이 현재 비핵화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어제 NBC 방송의 언론과의 만남 프로에 출연한 자리에서 미북 간에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일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은 핵 능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1일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이 외교 혹은 군사력을 통할지는 북한 정권에 달렸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로서는 김정은에 대한 외교적 채널들이 열려 있다면서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트 대변인의 이 같은 메시지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막후 접촉을 시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시간 낭비로 일축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채널 가동을 인정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시간 낭비로 규정하면서 미북 관계의 국면 전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대북 접근법의 이견을 노출한 건지 최대 압박을 위한 백악관과 국무부의 역할 분담으로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이은경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 무용론을 제기한 건 새로운 게 아닌데 그보다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전날 발언에 이의를 제기한 듯한 모양새가 된 게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건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1일 오전 10시 30분과 31분에 잇따라 게재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은 김정은과 대화해봤자 소용없다는 뜻을 담고 있긴 한데 그 메시지가 국무장관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 더 큰 관심이 쏠립니다. 틸러슨 장관이 리틀 로켓맨, 즉 김정은과 대화를 시도하느라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트위터라는 공간에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 뿐만 아니라 장관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그런 노력하느라 힘빼지 말라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을 했거든요. 마치 대통령이 국무장관의 대북 접근법에 제동을 거는 듯한 인상을 남긴 거죠.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부에서도 틸러슨 장관 발언에 선을 긋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닌가요?
네, 온도차가 좀 느껴졌죠. 보통 국무부는 국무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하면서 언론 등의 이 회의적 반응을 불식시키려는 후속 성명을 내놓곤 하는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중국을 떠난 몇 시간 뒤에 헤더노트 국무부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요. 미국의 거듭된 노력과 설득에도 북한이 전혀 비핵화나 관련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무장관은 북한과 소통 창구가 열려 있으니까 지켜보라고 했는데 정작 국무부에선 즉각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뭔가 이렇게 딱 물리지 않는 듯한 그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무장관은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국무부 대변인은 오히려 북한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네요.
네, 부처마다 혹은 당국자마다 대북 접근법에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노트 대변인이 1일 오후 트위터를 통해서 또다시 국무부 입장을 전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지금은 열려 있지만 영원히 열려있진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틸러슨 장관의 대북 소통 창구 가동 발언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면서도 그런 라인은 한시적일 뿐이라는 좀 더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북한에겐 외교를 통해서 순순히 비핵화를 할지 아니면 미국의 군사력을 통해 강제로 할지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와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들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 발언에서 온도차가 느껴진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네, 지금까지는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수위 높은 발언을 하면 틸러슨 장관이 그 여파를 다소 가라앉히는 그런 수순이었습니다. 당초 치밀한 계획 아래 그런 역할 분담을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요. 대표적인 예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 발언을 했을 때였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건드리면 전례 없는 군사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신호였는데 그 직후에 틸러슨 장관이 나서서 미북 관계에 미국인들이 걱정해야 할 만한 극적인 변화는 없다. 이렇게 긴장 수위를 확 낮춰버렸었죠.
대통령이 긴장을 고조시키면 국무장관이 이를 누그러뜨리는 정해진 수순을 밟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외부에서는 정책의 혼선을 빚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틸러슨 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미 의회 비공개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를 각국 간 외교적 해법으로 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특히 민주당 쪽에서 두 장관의 인식이 대통령의 말과 다른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 얘기가 대표적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둘로 나뉜 것 같다. 한쪽은 국무부와 국방부, 그리고 다른 한쪽은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로 양분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당국자들 발언에 공통 분모가 보인다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나름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단 한 번도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상정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괌을 타격하겠다고 공언하고 미 본토 어디든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할 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응 차원의 발언들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화염과 분노 발언, 또 유엔에서 제기해서 큰 주목을 받았던 북한 파괴 발언, 모두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을 얘기한 겁니다. 또 틸러슨, 매티슨 장관 모두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지만 동시에 군사 옵션이 있다는 점 역시 거듭 확인했다는 점, 이런 흐름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갖고 있는 옵션을 총동원하는 형국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전략의 중간 목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일 테니까요.
네, 대화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중간 목표이고 최종 목표는 비핵화입니다. 이미 대화 테이블에 앉기 전에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느끼게 하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고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 최대의 압박과 관여가 제시됐습니다. 한국, 일본과 공조해 언제든 군사력을 전개할 수 있다는 충분한 신호를 주고 의회와 협조해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을 계속 도출해내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유도하고 또 여기에 북한과 연루된 중국 기업 또 금융기관을 하나하나 거론해서 중국이 북한을 움직이도록 옥죄겠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대북 접근법을 고려하면 군사 행동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외교와 대화 가능성을 제기하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들이 결국은 하나의 목표를 위한 개별 전략으로 읽힐 구석도 없지 않습니다.
미국의 그런 접근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틸러슨 장관의 거취, 또 중국의 움직임 등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5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 베트남, 필리핀, 하와이를 방문합니다. 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태 지역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북한 문제 해법에 대해서도 여러 정상들과 협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보장하려는 국제사회 결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가장 주목되는 방문지는 중국입니다. 북한 문제에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통해 어떤 합의를 도출해낼지 관심이 쏠리기 때문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나서줄 것을 주문했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당국에 북한산 석탄을 되돌려 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방문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을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한국에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앞서 전임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4년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주민들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국가 정상들과 만나 북한과의 경제와 외교 관계 단절 혹은 축소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최근 각국을 돌며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끊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따라 멕시코와 페루, 쿠웨이트, 스페인 등이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으며 태국과 필리핀 등은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대폭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외에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와 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번영과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과 공정하고 상호적인 경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대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이탈리아가 자국 조제 북한 대사를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행보를 바꿔야 한다며 부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대사에 대한 신임장 제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문정남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젤리노 알파노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이를 현지 일간 라 레푸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이탈리아에 부임한 북한 대사는 이탈리아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파노 장관은 북한이 현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고립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인도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으며 포르투갈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은 언제나 유용하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 7월 아그레망을 승인받고 8월 하순 이탈리아에 부임한 문정남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 임명자는 신임장조차 받지 못한 채 이탈리아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는 올해 초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서 로마 주재 북한 외교 공관의 정치 담당 참사관과 임시 대리 공사를 대체할 3급 서기관의 승인 절차가 보류 상태라는 점을 확인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직은 지난해 2월 김춘국 대사가 간암 판정을 받고 현지에서 숨진 이래 20개월 가까이 계속 빈자리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앞서 멕시코와 페루, 쿠웨이트, 스페인 등이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으며 태국과 필리핀 등은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대폭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부지영입니다.
독일 정부가 자국 조제 북한 외교관 숫자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내 북한 외교관 숫자가 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BOA가 지난 22일 발행된 독일 외무부의 외교관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에는 박남용 대사와 허영희 참사관 등 모두 7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대사관 근무 인원이었던 10명보다 3명이 줄었고 2014년을 기준으로 14명이 근무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축소됐습니다. 독일 외무부 소식통은 29일 BOA에 북한 외교관 숫자가 줄어든 건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이행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21호는 각국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독일은 외교관 감축을 통해 2321호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북한 대사를 추방하거나 외교관을 줄이는 각국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페루, 쿠웨이트, 스페인은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했습니다. 또 페루, 불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탈리아 등은 북한 외교관 숫자를 크게 줄이거나 외교관 승인 절차를 보류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소식통은 북한 대사의 추방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BOA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교 채널을 열어두는 건 중요하다며 대사 추방 등 추가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은 대사관 건물을 이용해 임대 사업을 벌여 물의를 빚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응해 안보리는 결의 2321호를 통해 해외 주재 북한 공관이 자체 부동산을 외교나 영사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북한 대사관은 지난 2004년부터 매달 약 4만 7천 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은 9월 초 임대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농아인들이 독일을 방문해 수화 통역사 양성 과정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수화 자격증 시험과 교육 방법을 전수받을 계획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아인 5명과 통역 등 8명의 북한 농아인 대표단이 9일 일정으로 독일을 방문 중입니다. 독일에 본부를 둔 대북구호단체 투게더 함흥의 로버트 그룬드 전 대표는 29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농아인들이 지난 26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다음 달 4일까지 독일에 머물며 연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7일 독일의 제2공영방송국인 GDF를 방문해 방송 현장을 둘러보고 스튜디오에서 직접 카메라를 작동해보는 등 현장 체험을 했습니다. 이어 독일 헤센주의 다름슈타트에 위치한 수화통역사 공인시험 교육기관인 헤센교사 아카데미를 방문해 관련 시험과 자격증 운용 제도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소글님이 이제 강연을 하시는데 강연은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분리가 되겠는데 첫 번째 주제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위해서
북한 농아인들은 이곳에서 국가공인 수화자격증 시험의 개념과 응시자격, 등록 절차, 그리고 구체적인 시험 내용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강의는 독일인 강사가 수화로 설명하면 독일인 수화통역사가 독일어로 통역하고 이후 북한인 통역사와 수화통역사를 거쳐 북한 농아인 학생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1999년부터 이 시험을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을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신청하는
북한 농아인 학생들이 강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독일인 통역사 한 명과 북한인 통역사 두 명이 동석했습니다. 농아인 대표단의 독일 연수를 계획한 그룬드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세계 청각장애인 연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의 조선장애인 보호협회와의 협력 사업을 위해 방북했으며 최근까지 세계 농아인 연맹의 북한 연락관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방북 당시 북한 측으로부터 청각 시각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센터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금 조달을 위해 같은 해 11월 베를린의 투게더 함흥을 설립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과 협의해 평양 모란봉 구역에 북한 최초의 농아 유치원을 열었으며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룬드 전 대표는 그동안 진행했던 투게더 함흥의 북한 장애인 지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북한 장애인 관련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게더 함흥에 따르면 북한에는 약 35만 명의 농아인들이 등록돼 있으며 평양에만 2만 명의 농아인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피겨 페어의 렴대옥 김주식 조가 내년 2월 한국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이들은 9월 29일 독일 오버스트도르프의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 네벨혼 트로피에서 합계 총점 180.09점을 얻어 평창올림픽 티켓을 따냈습니다. 호주와 오스트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확보해 평창행을 확정한 것입니다. 북한으로서는 8년 만에 동계올림픽 무대에 복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1일 북한이 피겨 페어 종목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행위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탐사 보도 전문 기자가 지적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밀수 활동을 집중 취재한 줄리안 로드마이어 기자는 이들 나라들이 북한 외교관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986년 이후 이 지역 코뿔소 뿔 상하 밀수 사건 29건 중 18건이 북한 외교관 소행이라며 실제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드마이어 기자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글로벌 계획이 아프리카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범죄를 주제로 작성한 보고서의 저자로 북한 외교관들의 밀수 범죄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남아공의 유력 일간지 시티 프레스, 빌드, 선데이 타임스 등에서 활동했던 로드마이어 기자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행위 실태부터 전해주시죠. An analysis that we conducted looking into cases of diplomats involved in smuggling rhino horn and ivory.
지난 30년간 아프리카에 파견된 외교관이 코뿔소뿔과 상하 밀수 범죄와 연루된 사실을 분석했습니다. 총 29건의 해당 사례를 찾아냈는데 이 중 18건이 북한 외교관이거나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연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꽤 놀라운 숫자입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는 북한 외교관이 짐바브웨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코뿔소뿔과 상하 밀수 범죄에 가담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소개했습니다. 그 후 이러한 범죄가 많이 줄고 또 거의 없어진 것으로 보였는데 2015년을 기점으로 북한 외교관이 밀수 범죄에 연루돼 경찰에 체포되고 해당 밀수품을 압수당한 사례들이 또다시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어떤 게 있나요?
The most startling case occurred in May 2015 in Mozambique when Mozambican police detained two men in the country's capital Maputo.
2015년 모잠비크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모잠비크 경찰이 두 명의 북한인을 체포했는데 이 중 한 명은 남아공 수도 프리토리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고위 외교관 박철준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태권도 사범 김정수인데 나중에 북한 간첩 혐의를 받았죠. 두 명은 차로 이동하던 중 검문을 받았는데 차에서 코뿔소뿔 4.5kg과 미화 10만 달러 상당이 발견됐습니다. 두 명 모두 남아공으로 풀려난 뒤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해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까?
More recently, in September and October last year, in two separate cases, North Korean nationals traveling on.
지난해 9월과 10월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 남성 전광철이 2016년 9월 24일 에티오피아 볼레 국제공항에서 검문을 받았는데 가공된 상하 76조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같은 공항에서 잡힌 또 다른 북한 국적의 남성 김창수는 상하로 만든 팔찌 200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한 명 김창수는 자신을 짐바브웨 대사관 소속 무역관이라고 소개했고 기소 절차 없이 풀려났습니다.
특이한 적발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Well, one of the cases that we outline in the report involves one of North Korea's most prominent diplomats today, Han Tae-song, who is head.
가장 유명한 북한 외교관 중 한 명인 한대성 북한 제네바 대표부 대사와 관계된 일입니다. 25년 전 짐바브웨에서 외교관 생활을 할 때 생긴 일로 최근 논란이 됐었죠. 그는 1992년 코뿔소뿔을 외교 행랑을 이용해 밀수한 혐의로 짐바브웨에서 추방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짐바브웨 정부는 한대성이 외교관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며 추방만을 유일한 조처로 여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그가 스위스 대사에 임명되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요.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관은 이를 날조라며 부인했습니다. 스위스 당국은 이런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는 있지만 임명을 허락한다고 밝혔고요.
북한 외교관들이 이런 밀수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뭡니까?
The diplomats that we looked at spoke more broadly about illegal activity involving.
제가 인터뷰한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자는 북한 외교관을 통해 코뿔소뿔과 같은 물건들이 아프리카에서 중국 등으로 가는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북한 외교관 수입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보통 1,000달러를 받지만 직급이 높지 않은 경우엔 400달러에서 700달러 선을 받죠. 따라서 생계비가 필요한 겁니다. 또 평양에 보내야 할 충성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밀수에 가담하는 겁니다.
밀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What normally happens in most of these cases is that poaching syndicates will obtain rhino horn. They will then
밀렵꾼들이 우선 코뿔소뿔을 구한 뒤 중간업자에게 이를 판매합니다. 중간업자는 뿔을 구매할 외교관 등을 찾는데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것으로 압니다. 과거 북한 외교관들 경우처럼 구매자들은 코뿔소뿔을 가지고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갑니다. 여기에 밀수품 거래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죠.
그럼 궁극적으로는 누가 코뿔소뿔을 사는 거죠?
And there are a number of different parallel markets. You've got if you go back.
매우 다양한 종류의 암시장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베트남에서 의료용 수요가 크게 늘었죠.
암 치료 효과가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이 돌면서 암 환자 등이 코뿔소뿔을 구매했습니다. 부를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을 중심으로 코뿔소뿔로 만든 팔찌와 목걸이 등의 수요가 늘었습니다.
북한 외교관을 취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I phoned them. I spoke to them. They promised to get back to me. I sent them emails. They didn't get back to me. And then I eventually did go to the embassy.
이메일을 여러 번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해 카메라 기자와 함께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우리가 도착하자 매우 폭력적으로 변했고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작은 돌을 주어 제 차에 던지기도 했고요. 어쨌든 북한 측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북한 외교관이 연루된 밀수 범죄가 더 많을까요?
Yeah, no, I think so. I mean, look, I think there's been quite a lot of work done over the last 20 years or so looking at these issues.
최근 20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사관은 매우 폐쇄된 공간이고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매우 힘듭니다. 지난 30년간 확인된 18건의 밀수 사건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북한 외교관의 이런 위법 행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I think many African countries have fairly long-standing ties with North Korea. North Korea currently has embassies in around 10 African states.
여러 나라가 북한과 오랜 유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아프리카 10개 나라에 대사관을 뒀는데 이 나라들은 북한인 연루 사건을 해결하는 데 매우 소극적입니다. 대개 그냥 눈을 감아버리죠. 북한은 과거 독립을 추진하는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과 동맹 관계로 지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북한에 대한 일종의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북한으로부터 받았던 도움 때문이죠.
북한의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코뿔소뿔 밀수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I think one of our concerns and a more broad concern is that as tensions ratchet up, a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ecome more stringent,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이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밀수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고요. 북한으로선 어디선가 돈을 벌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더 의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탐사보도 전문 기자인 줄리안 로드마이어 기자로부터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북한 외교관들의 코뿔소뿔 밀수 현황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북한 당국의 지난 8월 식량 배급량이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의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배급량과 식량 사정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1인당 하루 300g의 식량밖에 배급하지 못했다고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25일 밝혔습니다. 저조했던 7월 배급량과 같은 양으로 지난 1분기와 6월 기록했던 400g 수준에서 대폭 줄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에도 300g을 공급했었고 식량 사정이 좋지 못했던 2013년 9월에도 이보다 많은 390g을 할당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배급량이 떨어진 것을 반드시 식량 부족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My thinking is if there's a shortage of food, the price of corn would rise relative to the price of rice.
만약 북한 내 식량이 부족하다면 옥수수 가격이 쌀 가격과 비슷하거나 별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하지만 현재 옥수수 가격은 쌀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식량이 부족했을 당시에는 옥수수 가격이 쌀 가격과 거의 비슷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식량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쌀이든 옥수수이든 상관없이 곡물 가격이 높았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따라서 현재 주민들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기보다는 북한 당국이 수확 농작물을 제대로 걷어들이지 못해 배급량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government is clearly short of commodities that they can give away.
또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 등으로 과거보다 충분한 곡물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식량 배급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의 식량 배급량 통계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be very careful in interpreting the world food program's estimates of the nutrition situation.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5일 VOA에 북한 당국이 조작된 정보를 UN에 제공하고 UN이 이를 그대로 발표하는 경우가 있다며 WFP가 제공하는 정보를 해석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식량 배급 체계는 일부 주민에게만 적용됐고 일반 식량 수급은 대부분 시장화됐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 상황은 배급량이 아니라 장마당 곡물 가격을 감안해 파악해야 한다고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 시장에서의 곡물 가격이 다소 오르긴 했지만 가파르게 인상된 것은 아니라며 북한의 식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타가소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64만 9천여 명에게 비타민과 미네랄, 지방 등이 함유된 영양강화식품 1,650톤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타가소 어린이 한 명당 하루 영양강화식품 66g과 영양과자 40g, 임산부와 수유모에게는 132g의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5만여 명에게 2,114톤의 식량을 지원한 것과 비교해 22%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자금 부족으로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달 영양강화식품과 영양과자를 표준 배급량의 3분의 2 정도밖에 지급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식품 원료를 구입해 운송하고 현지 식품 공장에서 가공해 취약계층에 제공하는데 보통 6개월이 걸린다며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썰프가 지난달 긴급대응자금 미화 250만 달러를 지원했다며 이 자금으로 올해 말까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23개 시군 내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 18만 6천여 명에게 식량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2년 6개월 일정으로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7,60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모금된 액수는 4,200만 달러로 목표액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 말의 전쟁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상대방 최고 지도자를 겨냥한 거친 막말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과 평양 간의 말의 전쟁에 대해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북한의 수뇌부가 말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지난 8월 8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날 뉴저지주 베트민스터 골프장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형과 분노, 솔직히 말해 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워싱턴포스트신문의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날 나온 북한의 대미 위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북한의 전략군 사령관은 중거리 미사일로 태평양에 있는 미국령 괌을 포위사격하는 작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북한을 겨냥한 자신의 화형과 분노 발언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우리 군이 100%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anything, maybe that statement wasn't tough enough. And we're back.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11일 북한이 현명하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다른 길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9일 북태평양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순안 비행장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해 2,700km를 날아가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화성 12형 로켓 발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김정은 위원장은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사흘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참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군사행동이 첫 번째 선택 방안은 분명히 아니라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좀 더 두고 보자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북한의 수뇌부는 유엔 총회로 무대를 옮겨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정권에게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며 그가 자신과 자기 정권을 위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Rocket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그러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1일 북한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자신의 명의로 성명을 냈습니다. 이 성명에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늑다리, 깡패 등으로 부르며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에 온 북한 리용호 외무상도 23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가 바로 이 연탁에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망발과 폭언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나도 같은 연탁에서 같은 말투로 그에 대답하는 것이 응당하다고 봅니다.
리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을 정신 이상자 등으로 묘사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날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외무상의 유엔 연설을 막 들었다면서 그가 꼬마 로켓맨의 생각을 그대로 읊는다면 북한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틀 뒤인 25일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이 북한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로 됩니다.
이렇듯 화형과 분노에서 시작된 미국과 북한의 비난전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그리고 유엔 총회 연설 등을 거치면서 선전포고까지 그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수뇌부의 인신공격성 말의 전쟁이 자칫 한반도에 무력 충돌을 부추길지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이 지난 8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동안 크게 위축됐던 곡물 수입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어난 수치라며 식량 부족과 관계없는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8월 중국으로부터 304만 달러 상당의 옥수수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를 바탕으로 한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배 증가한 규모로 지난해 전체 옥수수 수입량 101만 달러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8월 밀가루 수입도 251만 달러 상당으로 전달보다 2.8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쌀 수입은 433만 달러 상당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배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8월 한 달 동안 수입한 전체 곡물 수입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이 기간 수입한 곡물량은 1,027만 달러 상당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4만 달러 상당의 곡물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곡물별로는 쌀이 433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옥수수와 밀가루, 전분, 두류 순이었습니다. 북한은 앞서 7월에도 중국으로부터 곡물 수입을 크게 늘렸었습니다. 북한이 이 기간 수입한 곡물량은 총 35,17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옥수수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460만 달러 상당을 수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16,000달러에 비해 290배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7월 한 달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옥수수는 지난해 총 옥수수 수입량 3,125톤보다도 7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였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에 대한 곡물 수출을 제한해 곡물 수입량이 이례적으로 낮았던 것 같다며 올해 큰 폭의 증가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Sometimes they put restrictions on exports, and I think last couple of years they've done that. So it was unusually low.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식량 부족으로 곡물 수입을 늘린 것은 아니라면서 올해 수입량은 1990년대 초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it's not an unusual amount of import. That's why I don't think it suggests.
이어 북한 내 식량이 부족하다면 옥수수 가격이 쌀 가격과 비슷하거나 별 차이가 없어야 하지만 현재 옥수수 가격은 매우 저렴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동북아 연구원장은 VOA에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시장 활동이 감소해 수입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옥수수 수요가 증가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제재 국면에 들어서면서 수출이 이제 중단되면서 시장이 이제 활력을 잃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시장이 활력을 잃으면서 주민들이 시장 활동을 통해서 얻는 수입 자체가 많이 줄게 됐다. 그러니까 주민들 생활이 이제 상당히 전반적으로 좀 이제 궁핍해졌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싼 옥수수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옥수수 수입이 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3,073만 달러 상당의 곡물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주간 프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B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